에스더 4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오늘은 1절을 제 오른쪽에 있는 성도님들이 홀수, 제 왼쪽에 있는 분들이 짝수 이렇게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 읽는지 하나가 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오른쪽에 있는 성도님들 먼저 시작.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왕의 명령과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한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내린 조서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14절 다 함께.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대구가 고향인 걸 다 아실 거예요. 고향은 대구지만 제가 성장한 곳은 울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제가 바다를 유난히 좋아합니다. 이번에도 짧게 캘리포니아 갔었는데 바다 앞에 가서 한참을 앉았다 책을 읽다 성경을 읽다 왔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바닷물은 참 짭니다. 그렇죠? 왜 짠지도 알아요. 그렇죠? 바다에 있는 소금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바닷물에 이 녹아있는 이 소금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4%래요. 겨우 3.4%. 그런데 그게 그 많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어류면 어류와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결정할 당시 로마 전체의 이 기독교인의 이 population, 인구를 따지면 9%가 안 된대요. 그렇게 9%도 안 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았으면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 나를 신이라 부르지 말고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믿는 그 신을 우리 국교로 세우자고 했겠냐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2대 8 법칙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오늘날에는 이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도 이 법칙을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작은 숫자 20%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80%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적은 소수의 헌신된 성도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숫자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볼 때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창조적 소수, 헌신된 소수가 이끌고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꾸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창조적 소수의 헌신적인 소수에 속할 수 있을까? 이걸 함께 꿈꾸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역시 한날 한시에 민족 전체가 전멸당할 위기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유다 민족이 바로 그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헌신된 소수 두 사람, 모르드개와 에스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발을 떼게 되는 게 오늘 에스더서 4장이거든요. 지난주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진멸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르드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것을 함께 보면서 나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한 구역에서,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창조적 소수, 그러니까 헌신된 소수가 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함께 꾸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아왔어요.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 그런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모르드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통해 사명을 발견한다라는 거. 위기를 통해 사명을 발견한다. 우리 1절을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통해 볼 수 있는 모르드개의 탁월함이 하나 있어요. 모르드개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같아요? 모르드개의 능력, 모르드개의 탁월함. 앞부분을 보면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 정보력이 앞서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드개의 정보력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뭐뭐 카더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확한 정보예요. 8절을 보면 뭐까지 가지고 있나 한번 볼게요. 우리 8절은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여기까지만. 지금 모르드개가 뭐까지 가지고 있어요?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 초본이라는 게 뭐예요? 카피된 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인 에스더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정보예요. 그런데 모르드개는 어떻습니까?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초본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의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력을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만약에 모르드개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람만 챙기고 내 가정만 챙기는 겁쟁이 리더였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상궁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살겠다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수상궁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겁쟁이 리더였다면 모르드개가 어떻게 할까요? 쉬쉬하면서 자기 가족만 챙겨서, 내 사람들만 챙겨서 도망갔을 게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이 주셨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면 선한 목자와 싹꾼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이에요. 말씀 이렇게 합니다. 12절,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오늘 싹꾼 목사, 싹꾼 목자 역시 눈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12절 앞부분을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았대요. 정보를 알았어요. 이리가 온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양들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놔요? 아니라는 거죠. 뭘 합니까? 자기 살겠다라고 양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드개는요, 자기만 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굵은 배옷을 갈아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죄를 뿌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르드개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이런 리더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모르드개 같은 리더가 한 사람만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라는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모르드개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도 늘 이야기하는 게 한 사람이잖아요. 이 한 사람의 원리,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이 한 사람의 원리가,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묵상 에세이 글 여러분 기억나세요? 목숨 걸어도 괜찮은가? 라는 짧은 글이었죠.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정말 내 삶을 들여서 투자하고 몰두하는 일은 뭐요?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드개는 어떤 한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민족이 당한 위기 앞에서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자기 헌신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데, 이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내 한 사람이 헌신할 때 이 모습을 본 다른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수가 많았다라는 것. 여러분, 모르드개의 이 모습을 통해 온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하만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조서가 모든 왕국에 보내진 것도 알아요. 날짜와 시간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 살겠다라고 도망가고 우왕좌왕하면서 온 도시가 난리게 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소식을 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모르드개 곁에서 함께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르드개 같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무수하게 수없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있는 것도 부럽지만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이런 위기 앞에 선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이 위기, 이런 위기를 만난다면 리더인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 나 살겠다고 가족 챙겨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릴까? 아니면 모르드개처럼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의 전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 교회를 살려달라고 생명 걸고 기도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할까? 그런 목자 곁에서 함께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무수히 수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 속에 이 두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 원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구원할 수 있으면 자기 삶 전체를 던져버렸다라는 이런 공통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세에게도 이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신을 만들어 달라고요.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준 신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외쳤던 게 뭡니까?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뛰어놀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앞부분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 말리지 마. 나 그냥 하는 대로 둬. 나 오늘 일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조금 성경에서 고상하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나 우리 식으로 하면 나 말리지 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거야. 그럴 때 자기 중심적인 리더였으면 내심 쾌제를 부르며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나 말리지 말라라고 흥분하는 하나님을 모세가 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 말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내 살겠다라고 배에서 뛰쳐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살겠다고 조국이 죽는데 미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리더십들은 늘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여러분, 모세가 품고 있었던 이 지도자의 마음이 뭐냐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하는데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 내 민족 전체가 죽는데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는 시조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꿈꿨던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모르드개가 꿈꿨던 공동체 아닙니까? 민족 다 죽는데 나 혼자 살아서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한 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 받으면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다시 앞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 은혜 교회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위기를 우리가 만난다면 목사인 저는 먼저 살겠다고 가족 챙겨서 미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배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뿌리며 주의 전에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목사 곁에서 함께 애통하며 감사하는 것은 금식은 성도님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는 금식했다는 말이 없어. 성도님들은 금식하고 옷은 같이 찢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무수히 수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함께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모르드개를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특징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위기를 통해 사명을 발견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르드개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 사명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에 삶을 드려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개 이 유명한 이 말 한마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모르드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드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개는 지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와 사명과 그대로 연결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명을 그대로 연결시켜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개가 갖추고 있는 가치관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너 어릴 때 고아 출신에 포로 출신에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그 자리에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건 가문의 영광이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모르드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이고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수단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드개와 제가 일치하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더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사명이라고 붙들면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그거 알려고 몸부림 안 쳐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남들보다 더 주신 게 있으면 사명. 상처도 버릴 게 아니더라. 말 못할 부끄러운 과거도 이게 버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의 손에 양육받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먼 나라에 전쟁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 나이에 에스더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부끄러움이었겠어요.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온 거 부끄러운 과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모르드개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자랑할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픔, 이런 상처, 누구에게 말 못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으면 이게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은 사람을 알아요. 상처받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상처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말 못할 과거가 있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상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치유를 경험한 자여야만 돼요. 이 모든 고통을 이기고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면, 그래서 힘과 권력과 영향력이 주어졌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누리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과 영향력으로 고통 가운데 힘없고 눌린 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데에 사명을 하나님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도 사명이고요. 실패도 아픔도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들로 다 세움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모르드개의 이 믿음의 고백,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고백이 정말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운 순간을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개척하고 나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이 떠졌는데 왜 이렇게 아침이 빨리 왔지? 그게 힘들더라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위기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내 인생의 문제와 실패들 앞에서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있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스스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인지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인지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 텐데, 이 모르드개의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우리 14절 앞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모르드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에스더야 우리 너 없으면 우리 다 죽어. 이게 아니에요.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몰라요. 누가 도와줄지도 몰라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가정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면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 한 사람의 원리,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모르드개처럼 민족이 구원받는데 첫발을 떼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그 감격을 경험하는 첫발을 뗄 때에 모르드개가 사용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